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기종을 알 수 없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상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은 사거리 약 3,000km의 무수단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군 당국은 앞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전개하려는 북한 측 움직임을 포착하고 집중 감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했으며 지난달 28일에도 두 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 러시아군의 작전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어린이 7명 등 민간인 23명이 숨졌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들리브의 병원 등 시내 중심과 여러 곳에 어젯밤 10여 차례의 공습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AFP 통신에 시리아에서 휴전이 시작된 이래 이들리브를 겨냥한 최대 규모의 공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리브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포함해 반군 연합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앞서 지난 5일간 시리아 반군들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한 휴전협정에 반군 단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군 단체들은 그러나 러시아가 ISIL이나 알카에다와 관계없는 단체들을 자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여성 인신매매 창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ISIL이 여성들을 일종의 성노예로 팔아넘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ISIL의 한 요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억류한 여성들을 1인당 $8,000에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18살 안팎의 앳된 소녀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가격이 비싸다거나 사진 속 여성들의 외모를 조롱하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ISIL이 약 1,800여 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억류한 채 고대 이슬람식 전통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력 사태를 피해 집을 떠난 내부 피난민 수가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3년 50만 명이던 아프간 내부 피난민 수가 현재 12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난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집을 떠난 뒤에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이란 등 주변국으로 피신한 아프가니스탄 해외 난민 수도 260만 명으로 추산돼 세계에서 난민 인구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수단 정부가 에리트레아 난민 442명을 강제 추방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수단 정부가 에리트레아 난민들을 체포한 뒤 이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에리트레아 정부는 50세 이하 모든 국민들에게 무기한 강제 군 복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에리트레아인들의 국가 탈출은 탈영으로 간주돼 강제 노역 등의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 중부 지역의 대형 군부대 탄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17명이 숨졌다고 인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시작된 이번 화재로 사망자 외에 19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 있는 풀가운 탄약고로 이곳은 인도 최대 규모의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무수단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실패로 추정하고 있고요. 상황은 좀 더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곡물의 양이 올 들어 크게 줄었습니다. 장마당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31도로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이 오늘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고위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 일행이 31일 오전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 부위원장 일행은 오전 10시 20분쯤 서우두공항 기빈실을 빠져나와 중국과 주중 북한 대사관 측에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의전차량 10여 대와 소형 버스 등에 나눠 타고 베이징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무장경찰과 순찰 차량을 배치해 리 부위원장 일행을 경호했습니다. 중국은 통상 북한 고위 인사가 외국을 방문하기 위해 베이징을 거쳐갈 때는 이 같은 의전을 하지 않는 만큼 리 부위원장 일행은 상당한 자격을 갖고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방중 대표단은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일행은 베이징 시내 다오이타이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측근인 리 부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함에 따라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뤄질 대화 내용이나 이번 방문이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리 부위원장의 베이징 방문과 관련해 중국과 한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의 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관계가 한반도 평화 안정 및 북한 비핵화는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 데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 관계 관련해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양측의 공식 발표가 없는 현 시점에서 리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 정부가 확인해 줄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은 유엔의 고강도 북한 제재 이후 고립화의 길로 가고 있는 북한이 중국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절박한 시도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중국도 북한의 사정을 봐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리 부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날 새벽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 부위원장 일행이 대표단을 이끌고 사흘 일정으로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31일 평양발로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북한 대표단 단장인 리 부위원장이 이달 초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정무국 부위원장과 정치국 위원에 임명됐고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직도 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핵심 외교 참모인 리수영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중국에 보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영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북한 고위급 인사로는 첫 방중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리 부위원장의 북한 권력 측내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중국 방문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김재일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시절 후견인 역할을 맡아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최근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강석주 전 국제담당 비서의 뒤를 이어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북한 외교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일 사망한 강 전 당비서의 장례위원 명단에서는 권력서열 6위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리 부위원장이 김재일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중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리 부위원장의 북한 권력 내부의 위상으로 볼 때 특사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교수는 리 부위원장의 행보가 국제사회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 대회로 대내 정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외 관계를 풀자는 것이고 지금 제재 압박 속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혈맹인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 하는 차원으로 봐야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리 부위원장의 이런 방문 취지를 놓고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일 김재일 위원장에게 노동당 위원장 추대에 대한 축전을 보냈고 30일엔 김재일 위원장이 북한의 소백수 남자농구팀과 중국 올림픽 남자농구팀의 친선 경기를 관람하며 북중 간 친선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리 부위원장이 방중 기간 중 핵 문제와 육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핵심 현안들을 깊이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재일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나아가 리 부위원장의 방문이 김재일 위원장의 방중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리 부위원장이 김재일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방중했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북중관계 개선 등 분위기를 만들어 미국 대선 이전 김재일 위원장의 방중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중국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 부위원장의 방중 때 이 문제가 바로 결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가 북중 정상회담으로의 진전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규 아주대 교수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중국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관건은 결국은 중국이 북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명분은 북한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6일에서 7일 베이징에서 제8차 미중 전략 경제 대화를 갖는 만큼 리 부위원장의 방문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미중 간에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북한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이라며 북한과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북중관계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화춘행 대변인은 이어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 일정 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관련 부문의 발표를 주목해달라며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세 차례 실패에 이어 네 번째 실패가 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오전 5시 20분쯤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기종을 알 수 없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상황을 추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전하교 공보실장의 3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실패로 추정하고 있고요. 상황은 좀 더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군은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 공보실장은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지난 3월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이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발사 시도 하루 전인 30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전개하면서 미한 군당국은 발사 동향을 집중 감시해왔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주일 미군 기지는 물론 태평양 괌의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겨냥한 무기로 꼽힙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최초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했으며 지난달 28일에도 두 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리수용의 방중에 맞춰 급하게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며 먼저 핵탄두 폭발 시험을 성공시킨 뒤 중국 측에 핵무기 유예 카드를 쓰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연속 실패에 이어 지금 이 시점에 또다시 발사를 시도한 데에는 이번 무수단 미사일을 이용한 핵탄두 폭발 시험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무수단만 그냥 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굳이 이렇게 무수단을 또 쏠 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리수영이가 오늘 또 갔잖아요. 리수영이가 가는 아침에 느닷없이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이 쏘는 미사일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발사라는 거죠.
김 교수는 이번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실패는 무수단 미사일의 본질적 오류라기보단 이 실험을 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해 추가 도발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라며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오늘 즉 31일 새벽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군 당국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오늘 발사했다는 이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대한민국 합참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RB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략 한 3,000km에서 4,000km 정도 비행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수단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무수단 미사일은 2007년에 북한이 이제 이 작전 배치를 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미사일과 달리 이 미사일은 배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 우리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4월 15일과 4월 28일 세 세 발을 발사했는데 잇따라 실패를 했습니다.
네.
아마 그동안 그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이제 지난 시점에서 북한이 이걸 발사를 했지만 일단은 실패한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거리가 한 3, 4천km가 되기 때문에 주일 미군은 물론이고 괌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한 그런 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되는 미군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볼 수 있고 또 이 미사일에는 핵탄두까지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 대비해야 할 그런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을 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그 보는 근거가 어떤 것인가요?
예, 일단 이제 우리 정보 당국에서 보기에는 이 원산 지역 강원도 원산 지역에 이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동식 발사대를 갖다 놓고
네.
거기서 사격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동안 지난 4월 달에 세 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이가 어쨌든 지난번 그 세 차례의 실패로 김정은의 체면이 많이 구겨졌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무리한 시도가 이번에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추정의 근거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좀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이 발사 직후에 바로 이 폭발을 하거나 추락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거듭 그렇습니다. 실패를 하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게 이제 이동식 발사대에서 처음으로 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연료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발사대에서는 떠났지만 자세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 관련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단 한 번도 시험 발사를 해본 적이 없고 또 세 차례의 그 무리한 발사 이후에 충분한 그 원인 분석과 보완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아마도 김정은에게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좀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안 된 상태에서
네.
무리하게 빠른 시간 내에 시도한 것이 이딴 실패가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무수단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집착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입증이 됐지만 무수단은 단 한 번도 발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세 번이나 발사를 했고
네.
발사를 실패를 했고요. 어쨌든 이것이 성능이 입증이 돼야 자기들이 미국을 향한 또는 일본이나 대한민국을 향한 억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의도로 어쨌든 이것이 성공할 때까지는 계속 반복된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무수단 미사일이 언젠가 그 발사에 성공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에는 어떤 위협이 될까요?
일단 한반도의 유사시에 이 이미 기계획된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해외에서 일본이라든지 주일 미군이라든지 또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력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이 미사일을 가지고 사전에 차단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무수단 미사일의 성공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의 선제 타격이라든지 또는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7차 당대회 이후에 남측의 대화 공세를 펼쳐온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미사일을 또 발사한 것은 다시 그러면 도발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두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가지는 김정은이가 어쨌든 기회가 될 때마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라 그랬고 또 당 결정서에서도 이미 핵을 질량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핵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이 시험 발사를 해야 될 그런 군사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군사회담을 제의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단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해라라고 사실상 거부한 셈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제의한 이 군사회담을 거부할 경우 이렇게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될 수 있고 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이 회담에 응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압력 수단으로 시도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네. 자,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 실패와 관련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전자인증서 해킹 사건을 수사해온 한국검찰은 북한 해킹 조직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검찰의 수사 결과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해 11월쯤 금융보안 전문업체인 한 회사의 전산 서버를 해킹한 뒤 내부 자료를 빼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이 악성 프로그램은 한국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등 10개 정부기관 컴퓨터 19대에 유포됐습니다. 한국검찰은 북한의 해킹 조직이 전자인증서의 공신력을 악용해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시키고 주요 전산망 마비 등 사회 혼란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양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곡물 생산이 부진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장마당으로 불리는 시장 기능이 활성화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민간연구단체인 GSNJ에 따르면 북한은 올 들어 4월까지 2,363톤, 금액으론 120만 7천 달러어치 곡물을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9,087톤이었습니다. GSNJ 북한 동북아연구원 원장인 권태진 박사는 북한이 지난해 심각한 가뭄 때문에 가을 작황이 부진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주민들에 대한 곡물 배급량이 줄었는데도 이처럼 곡물 수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전년보다 6% 정도 감소한 542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곡물 부족량이 69만 4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시장의 곡물 가격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북한 장마당의 쌀 가격이 1kg에 북한 돈 5,000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권 박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북한 당국의 곡물 재고가 일부 부족한 공급을 메워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김정은 체제 들어 활성화된 시장 기능 덕분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김정은 정권 이후에 북한의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북한 당국이 잘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작년에 그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한국 내 인터넷 매체인 뉴포커스 장진성 대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곡물 가격 안정은 국가 차원의 식량 생산이 잘 돼서가 아니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농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전문 매체인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도 밀수 등 통계 잡히지 않는 곡물들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해서 들여온다거나 아니면 군부대에서 흘러나간다든가 배급자들이라고 하는 중앙 공무원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그런 쌀들이 거기에 유입돼 있고 그게 활성화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별로 대북 제재하는 연관이 별로 안 되죠. 당분간은.
한편 북한은 올 들어 3월까지 중국에서 비료를 대거 수입했지만 4월 한 달간은 수입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NJ에 따르면 북한은 4월 한 달간 1,572톤의 비료를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엔 무려 14만 8,654톤을 수입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북한이 1월부터 3월까지 수입한 비료의 양은 지난 한해 수입한 양의 두 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권태진 박사입니다.
북한이 1, 2, 3월 동안에 금년에 필요한 비료를 이미 다 확보했다. 이제는 비료를 대량으로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 박사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식량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또다시 부진할 경우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비료를 일찌감치 수입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정한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1987년 이날을 지정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날을 맞아 다양한 금연 행사와 함께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달 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은 2005년 4월 27일 세계보건기구 담배 통제 기틀 협약에 가입했으며 해마다 금연의 날에 즈음해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진 기자, 먼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요. 담배가 몸에 어떻게 해로운 겁니까?
네, 담배의 기본 성분과 첨가된 물질을 보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담배에는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니코틴과 타르 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나프티라민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무려 4천여 종의 유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의 울산금연운동본부협의회 신송우 부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타르는 색깔이 시커멓고 끈적끈적해요. 그게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입에 피면 입암, 구강암, 기관지암, 그다음에 후두암, 그다음 폐암 다 그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600만 명에 달합니다.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도 해롭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이 간접 흡연의 피해도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100만 명이 간접 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금연운동본부협의회 신송우 박사는 간접 흡연의 피해가 직접 흡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간접 흡연은 그 연기는 직접 흡연의 그 피트를 통한 연기보다 화학물질이 훨씬 더 많고 두 번째로 굉장히 미세한 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파에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죠. 그게 그래서 간접 흡연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담배를 꽤 많이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2012년 12월 기준으로 북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52.3%입니다. 두 명당 한 명의 담배를 피운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초 국가적인 금연운동의 효과로 최근 흡연율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다며 2013년 남성 흡연율이 4년 전에 비해 8% 이상 감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4년 전 북한의 흡연율이 얼마였는지 또 8% 이상 감소해서 현재 북한의 흡연율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여성의 흡연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북한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0%입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북한에는 여성 흡연자가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한국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5.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44.7%,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고요. 여성들도 100명 가운데 5명 정도는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건데 선진국 기준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식당이나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거리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죠. 한국보건복지부는 한국 국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텔레비전 금연 공익 광고를 제작해 전국에 방영하고 있는데요. 이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02년 사망한 한국의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출연했던 금연 공익 광고의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담배 마셨습니까? 그 독약입니다. 1년 전에만 끊었었단 말입니다.
담배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후회할 땐 이미 늦습니다.
후회하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국민 여러분, 담배 끊어야 됩니다.
코미디 황제 이주일, 무대에서 그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과 같이 광범위한 금연운동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난 2005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담배통제법을 채택했습니다. 담배통제법은 담배 해독성에 대한 선전, 흡연 금지 장소 등을 밝힌 법인데요. 병원이나 진료소, 열차, 버스 같은 대중교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지난 2009년과 12년 수정 보충됐습니다. 하지만 금연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북한 대외보험총국 간부 출신으로 지난 2003년 탈북한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뭐 금연 구역이랄지 뭐 네. 법적으로 통제가 거의나 안 되고요. 심지어 뭐 비행기 타서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식당에서 피워요. 식당에서. 네. 뭐 술 마시고 맥주 마시면서 피우니까. 네. 이렇게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도 세분화되지 않았죠.
앞서 한국보건복지부가 금연 공익 광고를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북한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북한 매체가 최근 잇따라 금연을 독려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월 2일 세계적으로 담배 해독성과 금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며 흡연은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TV도 지난 4월 29일 금연연구보급소 일꾼과 종업원이 담배 해독성과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선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이 보도하는 사진이나 영상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전히 자주 노출돼 북한의 이런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붙은 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올해 3월에는 김 제1위원장이 KNOH 미사일 앞에서 오른손에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국 정부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어떤 권고를 하고 있나요?
흡연율을 파악하고 금연을 도와주며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담배 광고와 홍보를 금지하며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그 성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를 반드시 끊겠다는 의지라고 말합니다. 담배를 줄여가는 게 아니라 당장 끊어야 한다는 건데요.
네.
주위 사람들에게 담배를 끊었다는 것을 알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 주위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또 양치질을 자주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북한에서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김현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강철환 씨가 이끌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전략센터가 지난주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행사를 가졌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사람인데요. 자유가 중요해요.
북한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중요합니다.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와 탈북자들의 자서전을 읽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하는 20대 미국인 여성 케일라 해리스 씨가 한 말입니다. 행사장을 찾은 이 여성은 음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처음 갖게 됐고 북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케일라 씨는 지금도 끔찍한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남북 통일을 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I hopefully that they'll be reunited during my lifetime. But actually I read the book. I think it's called Escape from Camp 14. I can't remember his name right now, but I saw like he has like the scars like on his
face. 북한의 변화를 소망하는 이 노래는 미국인 고등학생 음악 그룹이 만든 노래로 이날 노래 부른 제이드 루이스 양이 2년 전 탈북자들과 만난 뒤 이 곡을 썼습니다. 노래에는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북한 사람들은 삶을 선택할 수 없다는 노랫말이 담겼습니다. 지난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NKSC 오픈마이크 기금 마련 행사는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전략센터 미주지부와 존스홉킨스 대학 산하 비영리단체인 세종소사이어티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북한전략센터는 요독 15소 관리소 혁명화 구역 수감자 출신으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상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탈북자 강철환 씨가 지난 2007년 세운 단체로 지난해 미주지부를 열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6개 단체가 협력해 마련한 이 행사는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음악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북한 인권 상황을 알고 북한 사람 누구나 정보를 받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입니다.
어느 한 국가의 인권 문제라는 것은 특정 국가나 특정 주민들의 어떤 연계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이제 정부가 통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은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아주 취약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취약한 북한의 내부의 현실을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미국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열어보기 위해서 이제
북한전략센터 미주지부 크리스틴한 사무총장은 누구나 쉽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음악회 형식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academic conferences and a lot of policy discussions in the DC area, but we wanted to take an approach where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의 학술회의나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음악회처럼 쉽고 편안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 사무총장은 이날 출연한 음악인은 대부분 비전문 음악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모습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people that want to understand music and want to express themselves.
한 사무총장은 누구나 누리는 이런 자유가 북한 주민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음악인들이 무대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무대에는 10여 명이 넘는 음악인들이 무대에 섰는데요. 한국계 미국인 20대 여성 알리스 박 씨는 부모님이 한국전을 겪으며 남북 분단을 지켜봤으며 납북된 친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he was telling us the story of how her little brother, her 동생 was captured by Bukhan, the north. And to this day,
알리스 박 씨는 생사조차 모르고 그리워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며 북한이 변해야 이들이 만날 수 있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며 행사 참여 이유를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대 미국 남성 데이비 타일러 씨는 한국의 가요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타일러 씨는 북한 인권 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가수 제리도 이날 무대에 올라 행사 분위기를 한껏 돋궜습니다. 이 밖에도 출연자들은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산다고 하지만 북한은 정보 없는 암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한 북한 전략센터 미주지부 사무총장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동영상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전략센터는 외국 영화, 음악, 전자책 등이 담긴 USB 약 3천 개를 매년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에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이번 행사를 공동기획한 워싱턴 인근 지역 독립영화단체인 아시안 패시픽 아메리칸 필름 페스티벌의 크리스찬 오 감독은 이번 행사가 계기가 돼 북한 인권 상황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 단체가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탈북자 언론인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230여 명의 한국 내 탈북 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에서 언론인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올여름 이 프로그램을 한층 넓혀 한국 내 탈북 학생들과 미국 내 전문가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멘토링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여름 이 프로그램을 한층 넓혀 한국 내 탈북 학생들과 미국 내 전문가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멘토링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디어를 통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젊은 지도자 양성이라고 북한 전략센터 미주지부 측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했군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했던 재단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의를 한 지 5년 만에 이행되는 첫 사업의 첫 단추가 꿰진 건데요.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원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했던 겁니다. 오늘 재단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본 재단은 6월 중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재단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정관과 사업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 앞으로 필요한 재단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준비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정부 기구가 아니라 비영리 법인 형태로 설립됩니다. 준비위원회는 노인과 여성복지 전문가인 성신여자대학교 김태현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됐고요. 학자와 전문가, 법조인, 전직 외교관, 언론계 인사와 관계부처 국장급 인사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와 간담회가 진행됐다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가장 관심이 높았던 그 일본 정부의 최저연금 용도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김태현 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일본 정부의 최저연금은 상처 치유와 명예 존중을 하겠다는 이 치유금의 성격이다. 배상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그 일본 측이 사과와 함께 책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배상금 성격이라고 했던 한국 정부 측의 설명과 좀 다른 부분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태현 위원장은 재단 역할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를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응답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단 발족을 위한 위원회 출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위원 첫 회의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역사박물관 앞에 오늘은 대학생들이 피켓 시위를 했는데요. 한일 합의는 무효라는 목소리입니다. 또 피해자 의견을 배제한 채 설립되는 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규탄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어제 국회에서는 그 20대 국회 등원 첫날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를 결의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인 90살 김복동 할머니가 재단은 필요 없다. 법적 배상과 진심 어린 사죄만 받겠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입니다. 이 중에 생존자는 42명뿐입니다. 평균 연령은 89.4세고요. 100세가 된 분도 있습니다. 위안부 재단은 생존자를 우선으로 하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에게 아픈 역사를 교육하기 위한 기념사업, 또 기록 보존을 위한 기념관 건립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기념하는 첫 집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있네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집회인가요?
그렇습니다.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과 강릉 그리고 정선 일대에서 펼쳐지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집회가 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1986년과 2002년의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회 등 국제적 행사를 기념하는 조화가 여러 차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기념 집회가 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한국의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에서는 지난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기념 조화를 발행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오늘 추가로 기념 집회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기념 집회 발행,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기념 조화는 통상적으로 개인이 좀 소장하는 그런 성격의 동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행한다고 밝힌 기념 집회는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기념 그리고 홍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창 올림픽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관심과 기원을 모은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기념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평창 조직위원회가 한국은행에 요청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도 기념 집회가 발행된 적이 있었고요.
네.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 때도 기념 집회가 발행됐습니다. 한국 국회는 최근 이 기념 집회 발행을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모습의 집회일지 궁금한데요. 언제쯤 보게 될까요?
네. 아직 그 집회 도안과 액면가라든지 어느 정도나 발행할 것인지 그 규모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 법적인 절차 규정에 따라서 오는 9월이 돼야 또 공식적인 요청을 하게 되고 발행 준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주화와는 달리 집회 만들기 위해서는 한 20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빨라도 한 2017년 말쯤, 연말쯤 이 기념 집회를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념 집회가 좀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요. 한국은행에서는 이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더 추가로 넣어서 이 집회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한국 보건당국의 대응이 강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새 지침이 적용됩니다. 여행 주의 국가가 51개 나라에서 64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또 임신부와 확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임산부의 경우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하라고 권고했고요. 여행 후에는 증상과 관계없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여행 중에 모기에 물리는 것 주의하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새 지카 바이러스 예방 지침은 세계 보건기구가 환자 발생국 기준을 최근 2개월에서 2007년 이후로 확대 적용한 데 따른 겁니다.
네, 64개 여행 주의 국가라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중미, 남미 대부분 지역이 포함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여러 국가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2007년 이후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던 모든 국가가 포함됐는데요.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아시아 4개 나라, 오세아니아의 4개 나라, 칠레, 가봉, 세네갈 등 11개 나라도 여행주의 국가 명단에 올려졌습니다. 추가로 확대된 그 아시아 국가는 한국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예방과 관리가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한국 보건당국은 최근 이 지역 시도까지 역학 조사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국가의 그 중앙 역학 조사반은 임신부 환자 또 확진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오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의 요청을 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예방 관련을 위해서 쓰레기통, 화분, 플라스틱 용기, 빈강통 등 집 주변에 모기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서식지를 제거하라고 말했고요. 또 개인 위생규칙 준수하라, 적극 동참하라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네, 바이러스 감염 없는 건강한 여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안보, 무역, 인적 교류, 기후 변화와 보건 같은 일련의 협력을 확대 발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450억 달러에 달하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집중 조망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의 항공사인 비엣젯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120억 달러 상당의 비행기를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대한 미국의 비준을 다짐하며 베트남이 노동자 권리 보장을 비롯한 이 협정 내용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십 년 된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냉전의 잔재를 없애고 베트남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런 변화는 이 같은 군사협력을 통해 미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완전 정상화함을 의미합니다. 또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국은 국제법에 의한 중재를 포함해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는 영토가 크고 작은 것과 관계없이 모두 주권 국가라며 주권은 존중돼야 하며 영토가 침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계속되는 인권 상황 개선과 법률 개혁 그리고 미국과 베트남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가 일찍이 깨달은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며 그것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중에 현지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유감스럽게도 면담 참석이 방해받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되면 종파와 관계없이 학교와 병원 등을 통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베트남의 동반자 관계가 사람들의 믿음 속에 뿌리내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